안녕하세요. 드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마스크 철저하게 끼시고 비누로 손 씻으셔가지고 늘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남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남자 아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죠. 그러면서 그 아기에게 이름을 부여를 해줍니다. 세례 요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면서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지었죠. 그때 세례 요한의 가정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아마 주변에 부유했고 또 친구분들이 많았습니다. 친척들이 많이 있어서 할례를 행하고 또 이름을 부여할 때에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이 예수님의 할례 시에는 부모 외에는 아무도 안 왔죠. 왜냐하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을 보면은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또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가정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형편이 못 되어서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은 소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으로 드렸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나마 곡식 가루 있죠.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기쁘게 다 받으세요. 단, 소를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 가지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죠.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곡식 가지고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은 하나님께서는 소로 드리든지 비둘기로 드리든지 하나님 기쁘게 다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중심을 보시죠. 내속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웃는데 진짜로 웃고 있는 건지,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거지. 이 중심을 보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되고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또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 나이 많은 두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분인데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누구에게 하나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것이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이었는데요.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 당시가 굉장히 부패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였죠.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금 악한 자들의 대명사처럼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가 아니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출발한 건 아니었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전부 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고 이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로 내려오면서 참 부패한 직분의 대명사가 이들이 되어버린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목사 그러면은 이전에는 목사 그러면 거룩함의 대명사인데 지금 목사 그러면은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대명사처럼 지금 약간 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패되어 있던 신앙 공동체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무리 교회가 부패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남은자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남은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란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다 베어버렸는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밑동이 남아있죠. 밑동. 나무의 밑동. 다 베어버리고 남은 밑동.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남은 자 사상입니다. 바로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이 남은 자였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성도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머리 위에 딱 계시면서 내 아들이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다른 거 잘 못해요. 하려고 해도 잘 못해. 왜?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야 너 그래서는 안 돼. 그럼 그 순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 또한 어두워질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사라져 갈 겁니다. 오직 그때도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도 숨어져 있을 거예요. 숨겨져 있을 겁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은 부패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전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력도 없고 영향력도 별로 없고 나이는 많았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죠. 29절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게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제 메시아가 왔죠. 예수, 애기 예수님을 봤잖아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주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네가 시므온아,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언제 메시아가 올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그 날을, 메시아가 오는 그 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그때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근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늘 성전에 나왔고 늘 기도했고 늘 바라보고 늘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대신에 징조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끝날이 다 됐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다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 또 교통이 빨라져 가는 거 다 징조 속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 또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져 지금 정보의 바다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말씀해 주지 않고 징조만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늘 언제나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네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 삶을 아무데나 함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딱 서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대로 행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져서 다 타락해져 가고 있지만은 그 속에 자신을 딱 잡고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다들 엉뚱한 거 보러 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에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성도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게 삽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다르게 삽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왜? 내가 메시아를 만나야 되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고아와 같이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시므온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시므온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도 하지 말고 담대하라. 네, 시몬이 성령에 충만해서 아기 예수를 가슴에 딱 안고 마리아에게 말했죠. 34절에서 35절, 34절 끝에 보면은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사랑하고 뭐 품어줘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왜 어떻게 오신 겁니까? 어떤 이에게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 너 그렇게 다 죽어. 이게 심판이죠. 어떤 이에게는 복입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너는 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은 자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돼. 이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복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떤 이는 패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흥하기도 하고 흥,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를 잘 풀어서 부자가 됐다, 흥하게 됐다, 흥해, 흥, 흥흥 하다가 뭐 부자가 됐다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은혜를 입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걸려 넘어지고 패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죠. 반석에 반대해서 부딪히는 자는 반석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될 겁니다.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희롱했죠. 모든 악한 자들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가 지금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자들을 표적이 돼가지고 막 찌르고 예수님을 잡고 십자에 못 박고 막 그렇게 했었죠. 십자가 예수님 달리실 때 누가 가장 가슴 아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10달 동안 태중에 넣고 있었고 30년간 신라에서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면서 키워왔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 지금 이 시몬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아니 지금 이제 8일 돼가지고 예수님 할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어린 아기를 가슴에 안고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 아기로 인해서 네 가슴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아기 8일 된 아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데리고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 마리아는 그때부터 하나님 이 아기는 사실 제 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기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기가 어떻게 될 겁니까? 근데 이 아기가 저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실 잘 모르죠. 무엇입니까? 하면서 마리아는 그때부터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장래 일을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시몬 할아버지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 그 왜 그런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런 사람은 경건하고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깨어 있도록 깨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알려준 이유는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나 할머니도 성경 말씀 본문에 나오죠. 나이가 참 많았습니다. 결혼한 후에 7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한 20살이었다. 결혼 생활 7년간 했다. 27, 그리고 또 84년이 또 흘렀어요. 그럼 몇 살이 됩니까? 이게 100살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안나 할머니가 거의 100세가 넘었거나 뭐 그 즈음이 된 분이죠.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인데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시몬 할아버지나 안나 할머니나 그리고 그 주변에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도개인들을 다 타락의 대명사죠. 놀랍게도 거기에 힘이 없는 이들, 이름 없는 이들,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속량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이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부패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신실하게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누가 남은 자였습니까? 아브라함, 기도하는 자였죠. 그리고 롯,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있었고 노아 시대에 다 타락을 했죠. 얼마나 타락이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다 물로 쓸어버리고 심판하실 정도로 거기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 시대였죠.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특출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잘 보면은 내가 남겨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7천명의 그 선지자들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도망다니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그 7천명을 남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은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은 자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 이 가장 악한 시대에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손 모으고 무릎 꿇는 성도들이 있다 이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무리 바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모으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뭔가 나무 기둥이 있고 위에 나무 가지가 막 울창하고 열매가 있고 막 푸르릉,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지 다 쳐버리시겠다 그랬죠. 근데 맨 밑에 다 치고 난 다음에 그루터기가 남아있죠.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쭐대지 마십시오.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 영광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전부 다 나무 위에 있는 푸른 나무들입니다. 열매, 꽃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밑둥, 맨 밑에, 맨 낮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는데 내가 남겨놓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남모르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너를 남겼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얘야 일어나라 기도해야 된다, 그 마음 들 때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얘야 일어나라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그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게 했다, 내가 남겼다 그리 말씀을 하실 겁니다.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서 남은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간구하며 누가 뭐라고 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자입니다. 주여 내가 너를 남겼노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에도 꼭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